B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안 쪽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발사체 각각 한 발씩 두 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정거리는 각각 420여 킬로미터, 270여 킬로미터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매우 우려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이 현 시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은 오늘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국민 복리 후생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통일부는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노 외상은 오늘 의회에서 북한이 우선적으로 무기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복리 후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북한 정부가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이 핵합의 이행의 일부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미국이 어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 금속산업에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란에서 금속산업은 석유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액이 많은 분야입니다. 제재 대상은 철광석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입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 대상에는 이란산 금속 제품 거래에 관련된 해외 금융기관도 포함됩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어제 미국을 제외한 핵합의 당사국들이 60일 이내에 이란 원유 수출과 금융체제를 보호하지 않으면 고농도 우라늄 농축을 재개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관세 인상 방침에 강력한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 심야에 발표한 긴급 성명에서 미국이 10일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로 올릴 예정이라며 무역 마찰을 격화하는 것은 양 국민과 전 세계 인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라며 미국 측이 이런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면 중국은 부득이하게 필요한 반격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날 연방관보에 중국산 제품 2천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10일부터 현행 10%에서 25%로 올린다고 공지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중국은 이미 각종 가능성에 대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유럽 방문 일정을 중단하고 귀국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오늘 그린란드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연기하고 영국 런던에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오늘 성명을 내고 필요에 따라 폼페오 장관이 그린란드 방문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유럽 방문 일정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번 유럽 순방 중 독일 방문도 취소하고 예정에 없이 이라크를 찾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란은 핵합의 이행 일부를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이에 미국은 추가 제재로 대응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인도 해군 함정들이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 해군은 오늘 성명을 내고 네 나라 해군 함정 6척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남중국해에서 항행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당국은 성명에서 이들 함정이 함께 훈련하고 인도태평양 해역에 자유항행을 증진하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일본, 필리핀, 인도와 함께 분쟁 해역인 남중국해에서 항행훈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을 영해로 선용해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관련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전 세계가 동참하는 대북 압박 캠페인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4일 다수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지 닷새 만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이 이날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경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 발사체 각각 한 발씩 두 발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정 비행거리는 각각 420여 킬로미터와 270여 킬로미터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4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240mm 방사포와 300mm 대구경 방사포, 신형 전술 유도 무기를 발사한 지 닷새 만입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8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난 4일 이루어진 발사체 발사에 대해 정상적이며 자유적인 군사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합참은 발사 장소를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로 발표했다가 구성 지역으로 수정했습니다. 북한은 평북 구성에서 2017년 5월 14일에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어 그해 5월 21일에는 고체 연료 엔진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을 쐈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상황 발생 시부터 정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와 합참을 화상으로 연결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날 오후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고위급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연례 협의체인 미한일 안보회의가 9일 서울 국방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관여하는 마크 네퍼 국무부 부차관보 대행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평가를 포함해 지역안보 정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일 3국이 회의가 끝난 뒤 서면으로 발표한 회의 결과에서 북한의 추가 발사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북한의 발사 행위들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실었습니다. 현재 미 국무부의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도 서울을 방문 중입니다. 8일 서울에 도착한 비건 특별대표는 9일 한국 외교부의 이도훈 본부장과의 조찬 회동에서 대북 식량 지원 계획과 북한의 지난 4일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10일 이도훈 본부장과 비핵화와 남북관계 워킹그룹 회의를 공동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에서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서 9일 또다시 발사체를 쏜 의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북한의 추가 발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오늘 또다시 무력 시위에 나서면서 이미 교착 상태에 있는 미북 비핵화 협상이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지속 여부를 결단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인데요. 오늘도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북한의 이번 발사체의 종류가 무엇인지 밝혀졌습니까?
예,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종류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종 확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발사 장소는 평안북도 구성 지역으로 확인됐는데요.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기지인 신노리와 인접한 곳입니다. 이번 발사가 동쪽 방향으로 이뤄진 것으로 미뤄볼 때 평안도에서 동해 쪽으로 내륙을 관통하려면 앞사의 발사체보다 사거리가 긴 미사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북한이 닷새 만에 또다시 무력 시위를 한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관심을 끄는 건 이번 발사의 시점입니다. 마침 서울에서는 오늘 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 국방당국자들이 참여하는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을 방문해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지난 4일의 북한 발사에 대해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와중이었습니다. 북한이 최대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 이번 무력 시위에 나선 겁니다.
네, 지난주 발사에 이어서 미국이나 한국을 겨냥해 추가 압박을 가하겠다는 건가요?
예,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난 4일 발사에 대해서는 당시 진행 중이던 미한 연합훈련 그리고 미국의 비핵화 협상 입장에 대한 불만과 좌절을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앞서의 발사가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이고 그 누구를 겨냥한 것이 없고 지역 정세를 격화시킨 것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대 관심사는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겠죠.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오 국무장관의 첫 반응이 주목됩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향후 대응, 특히 미북 비핵화 협상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반응이 나오든 비핵화 협상은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의지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계속 강조해도 그런 상황을 맞게 될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과 언론은 이번 일을 계기로 대북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외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미 지난 4일의 발사 이후 북한에 대한 경고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북한의 추가 도발 시 미북 협상에 일대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말을 시한으로 정하고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연말이 되기도 전에 이런 상황을 조성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예, 지난주에 이은 일련의 무력 시위는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보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대내외 발언과 행보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한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다만 북한은 이번 발사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훈련의 일환일 뿐 도발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식량 지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예, 북한의 발사에 대한 성격 규정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식량 지원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과 미북 협상의 조기 재개를 촉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이은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로 식량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전 세계가 동참하는 대북 압박 캠페인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안보를 위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즉 FFBD의 중요성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8일 영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정책연구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향한 강력한 외교를 이끌어왔으며 영국은 이를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임무는 중요하고 전 세계가 참여한 압박 캠페인은 계속돼야 한다면서 세계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영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행위 단속에 적극 동참한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The Royal Navy too has deployed to the Pacific to deter illicit ship-to-ship transfers on North Korean fuel that would have undermined those sanctions. We thank you for that. This must continue.
제재를 약화시킬 수 있는 북한 유류에 대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막기 위해 영국 해군이 태평양에 배치됐다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영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영국은 미국, 일본,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과 함께 한반도 인근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해 왔습니다. 특히 서덜랜드함과 몬트로스함 등 네 척의 호위함을 동중국해와 동해 등에 파견한 상태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5일에는 몬트로스함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동중국해에서 북한 유조선 세별호와 국적을 알 수 없는 선박에 불법 환적 장면을 포착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영국 외무부가 밝혔었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같은 날 제레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을 상대로 한 미국의 외교적 압박에 대한 영국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백악관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막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북한의 지난 4일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북 식량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입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8일 기자들에게 한국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 미국은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South Korea moves forward on that front, we're not going to intervene.
샌더스 대변인은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무방하다고 여기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하지만 북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최대 압박 캠페인을 계속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초점은 비핵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Our position in regards to North Korea is going to continue to be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Our focus is on the denuclearization.
샌더스 대변인의 발언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미국은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들리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청와대는 앞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지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보도 자료엔 대북 식량 지원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대신 두 정상이 북한의 최근 상황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 방안을 논의했다고 짤막하게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8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A 뉴스 김영건입니다.
미국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지난 4일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를 처음으로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지칭했습니다. 국방부 차관보는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장관 대행이 이번에 논란이 된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셰너헨 장관 대행은 8일 상원 세출이 국방소위원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미군의 전투 태세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I went for a run and then Chairman Dunford called me up and said North Korea was now shooting rockets and missiles.
발사 당일 던포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이 로켓과 미사일을 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대북 외교 노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북한 발사체를 미사일로 표현하는 것은 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소위원회 소속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도 북한 단거리 미사일을 거론하며 미한연합훈련이 축소된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던포드 합참의장은 주한미군은 당장 오늘 밤에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Especially as tensions remain with North Korea's recent short-range missile tests this past weekend.
I am absolutely confident that the training program we have in place right now will allow us to do what we talk about in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which is fight tonight.
제임스 앤더슨 국방부 전략 담당 차관보는 같은 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미사일 방어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미사일 역량을 얕봐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North Korea possesses a range of systems, including road mobil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solid propellant medium-range ballistic missiles, and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s.
북한은 이동형 ICBM과 고체 추진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종류별로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미사일 위협 가운데 하나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본토의 방공을 책임지고 있는 테런스 오쇼너스 미군 북부 사령관은 현재 미군이 보유한 지상기반 외기권 방어망 GMD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느냐는 의원 질문에 언제든 성공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ould you be confident that the current GMD system would be successful in intercepting these attacks?
Sir, I'm highly confident that we would be able to intercept said attack from North Korea.
또 세뮤얼 그리브스 미사일 방어청장은 북한 미사일 공격 방어를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미국의 대북 미사일 방어 성공률은 97%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건설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 전직 고위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미국에 계속 문제가 되는 상황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전직 관리들은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활동한 켈리 맥사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조지 W.C. 행정부에서 딕 체니 부통령실 안보 담당 보좌관을 지낸 에룬 프리드버그 박사는 8일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건설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짐 코스타 민주당 하원 의원의 질문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코스타 의원은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를 절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미국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유지하는 게 중국이 원하는 바라고 밝혔습니다.
Do we really believe, I mean, because I don't think it's in China's interest that they're going to be really constructive in supporting our efforts to denuclearize.
반면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현재 중국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선호하는 원로학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들어 대북제재 이행에 관한 중국의 협력이 줄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코노미 연구원은 제재 이행에 관한 중국의 협조는 지난 2년간 이례적인 수준으로 높았지만 최근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제재가 다소 느슨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But my understanding is that over the past 6 maybe 8 months or so that there's been a little bit of a lessening of the sanctions and that China and South Korea
최근 들어 중국과 한국, 러시아는 제재를 완화하는 등 다소 다른 접근법을 주장해 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다시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사례를 들며 시간이 지나며 일부 영역에서 제재가 완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사맨 전 수석 부차관보도 이에 동의하며 중국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상황에 따라 전환해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agree with Dr. Economy. China uses its economic leverage with North Korea as a means to get to a political end.
그러면서 지금은 제재를 느슨하게 하는 단계에 있다며 김정은을 미국과 외교적으로 관여시키기 위해서라고 진단했습니다. 프리드버그 전 보좌관은 중국은 오랫동안 이런 패턴을 보여왔다며 중국 지도부는 특히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느끼거나 북한의 행동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 제재 압박을 강화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ey've been doing for a long time. And generally, I think the pattern has been when the Chinese leadership feels under pressure.
이어 반대로 우려가 줄어들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며 중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최대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모든 것을 할 의도도 없었고 계속 그럴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they have any intention or ever will do all that they could.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을 위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주 북한 발사체 발사의 의미를 축소함으로써 추가 도발에 빌미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사가 동맹국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도 부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카니 기자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국,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는 미사일 발사 동결 대상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국한함으로써 다른 종류의 무기를 실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So that would seem to indicate that North Korea can test any shorter-range missiles without violating the agreement.
북한이 사거리가 보다 짧은 미사일을 시험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합의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준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신호는 미국을 자극하는 ICBM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제외한 저강도 도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발사체의 위험을 축소평가함으로써 동맹국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Secretary Pompeo a number of times has said the purpose of the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is to protect the American homeland.
폼페오 장관은 핵 협상의 목적을 미 본토 보호로 여러 차례 규정지었으며 이는 동맹국의 안보는 안중에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의 이 같은 대응 방식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hat there's eagerness to get back to negotiation. However, I don't think that the U.S. is signaling a willingness to make further concessions.
미국은 협상 재개에 열의를 보이고 있지만 협상 테이블에서 추가로 양보할 의향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이 유사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어느 시점에 미국은 이를 묵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북 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북한에 묻혀있는 미군 유해 발굴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 당국은 북한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발굴 재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북한 내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이 중단됐다고 CNN,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의 케네스 호프만 중령은 지난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난 이후 북한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소식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북한과의 합동 유해 발굴 작업 재개를 위한 노력이 중단됐다는 설명입니다. 척 프리처드 DPAA 대변인은 폭스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2020 회기 연도 중 유해 공동 발굴 일정을 잡기 위해 북한 인민군과 소통을 재개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열린 미북 1차 회담 이후 양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유해를 송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지난해 8월 미군 전사자 55구를 미국에 인도했습니다. 미군 당국에 따르면 7,800명이 넘는 미군이 한국전쟁에서 실종됐으며 이 중 5,000명 이상이 북한에서 실종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각국의 북한 노동자 현황이 담긴 유엔 보고서가 속속 공개되고 있지만 정작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중국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재 이행에 큰 구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보고서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각 나라들의 이행 보고서를 접수받아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선 북한의 노동자 현황이 담긴 중간 이행 보고서 제출 시한에 맞춰 27개 나라들이 제출한 보고서가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북한 노동자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숫자는 약 두 달 가까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게시된 위원회 웹사이트에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중국이 관련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만 적혀 있을 뿐 보고서로 연결되는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3월 8일 북한 노동자의 현황과 관련된 결의 2397호 8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들은 중국이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길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위원회 측에 표명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북한 노동자 숫자는 물론 중국이 어떤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등이 지난 두 달간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각국이 올해 12월까지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결의 채택 15개월이 되는 올해 3월 북한 노동자의 현황이 담긴 중간 보고서를 내도록 했습니다. 북한 노동자가 실제로 송환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으면서 이 같은 안보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보고서가 공개된 러시아는 3만 23명에 이르던 북한 노동자가 최근 1만 1,4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으며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는 각각 2,541명과 1,600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가 사실상 대부분 귀국했다고 보고서에 명시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약 2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귀국한 것으로 추산되지만 약 5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의 송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의 보고서 미공개 사실을 큰 구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So puts a huge hole in the data, makes the whole data kind of the whole exercise.
브라운 교수는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있는 중국이 빠진 것은 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고려할 때 큰 구멍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보고서를 공개하는지 또 보고서 공개의 목적이 무엇인지 반문했습니다. 다만 브라운 교수는 중국에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노동자 외에도 많은 북한 국적자들이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며 중국이 이들의 규모를 파악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임시 방문 비자를 이용해 중국에서 돈벌이를 하는 북한 노동자 규모가 상당하고 이들을 모두 집계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북한 노동자 숫자를 공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북제재위원회는 최근 벨기에와 터키가 제출한 북한 노동자 관련 이행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벨기에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단 3명의 북한 국적자에게 비자를 발급했으며 이들은 체조 선수들로 벨기에에서 열리는 스포츠 행사 참석을 위해 3개월 미만 체류를 허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선수들에게 발급된 비자는 벨기에에서 유급 노동을 수행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달 1일을 기준으로 34명의 북한 국적자가 벨기에 체류 허가증 혹은 최소 3개월 시한의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벨기에가 알고 있는 한 북한 국적자 중 어느 누구도 취업 허가증 등을 소지하거나 관련 결의에 따른 본국 송환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터키는 자국에서 노동이 허가된 북한 국적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9일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에 관한 보편적 정례 검토 UPR 회의에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최우선 정책으로 삼도록 설득하는 기회로 UPR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9일 열리는 북한에 관한 UPR 심사를 앞두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성명에서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인권 문제에 관해 북한 정부와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UPR이 북한 정부가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선으로 국정운영을 바꾸도록 설득하길 바란다는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보편적 정례 검토 UPR은 47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193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5년 주기로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이번 UPR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제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단지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며 이는 존엄 속에 살아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용인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두 차례 UPR에서 정치범 수용소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특히 장일훈 전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도 지난 2014년 10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정치범과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인했었습니다.
총치범 수용소라는 건 총치범 자체란 말도 모르고 총치범 수용소는 그러니까 있을 필요도 없고 없다. 아야 명백히 없다는 거 이건 확인 이거 했는데 자꾸 이거 무슨 탈북자요 뭐요 이런 것들 내세워서 완전 조작입니다.
하지만 유엔과 인권단체들은 위성사진과 수십 명에 달하는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특히 최종 보고서에서 적어도 4개의 정치범 수용소에 8만에서 12만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달 VOA에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옛 소련이 관리소와 비슷한 강제 수용소를 어떻게 해체했는지 배울 특별한 기회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도 앞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사전 질의서에서 북한 정치범들이 수용소에서 벌목과 탄광 등으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11개 대북인권단체가 이번 북한에 관한 UPR 심사를 서울에서 합동 모니터링하며 언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용환 대표는 8일 VOA에 유엔에서 생중계되는 UPR 심사를 함께 시청하면서 내외신 기자들에게 북한 대표단이 주장하는 인권 상황의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자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세계 식량계획 WFP는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인도주의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식량 사정이 지난 10년 사이 최악이라는 최근의 조사 결과는 국제 기준에 따라 실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인도적 지원과 연계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의 제임스 벨그레이브 대변인은 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WFP의 북한 내 구명활동이 가능하도록 국제사회가 계속 인도주의를 정치에서 분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벨그레이브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식량계획 WFP는 북한 내 아주 위급한 인도적 지원과 취약한 어린이 여성을 더 도울 수 있게 하는 모든 대화나 진전된 신호를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와 UN식량농업기구 FAO는 지난주 공개한 북한의 식량안보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의 식량난이 지난 10년 사이 최악이라며 국제사회 긴급 지원을 촉구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장마당의 곡물 가격에 큰 변동이 없고 과거 유엔의 북한 식량 위기에 경고가 부정확한 사례들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최근 트위터에 세계식량계획 WFP가 공개한 실사단의 평가 지역 표본을 보면 겨우 12개군의 54가구로 지난 2013년에 비해 방문지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벨그레이브 대변인은 표본 지도를 전체 방문 활동 지역으로 오해해 비롯된 것이라며 실제로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 사이에 모두 9개 도에 37개군에 있는 179가구를 방문해 식량 상황을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WFP가 전 세계에 적용하는 표준 기준에 따라 식량 상황을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지 농부와 경작지, 협동농장 분조원들, 도시와 시골의 가구, 북한 정부 관리들, 인도주의 파트너들을 면담하고 다가소와 배급소, 그리고 식료품점을 방문해 포괄적으로 식량 상황을 조사했다는 겁니다. 벨그레이브 대변인은 이런 조사를 통해 얻은 지식은 전례가 없는 것이라며 식량평가 조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관계자는 앞서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내 식량 등 인도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고 발표한 서방 3개 국가는 없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의 벨그레이브 대변인은 유엔이 지난 3월 긴급 인도적 지원을 촉구한 뒤 얼마나 많은 정부가 지원 약속을 했는지를 묻는 BOA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의 비핵화와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우는 인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16회 북한 자유주간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탈북민 대표단이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VOA 스튜디오를 방문한 탈북민 대표단 3명을 만나 지난주 열린 북한 자유주간 성과와 의미를 들어봤습니다.
VOA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름은 김흥광이고요.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NK 지식인연대 대표입니다. 2004년에 한국으로 왔습니다.
예. 네, 저는 서울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자유북한 방송 기자 이효주입니다.
예.
네, 저 역시 서울에 있는 북한 이민예방전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정훈입니다.
예. 자, 지난해 시작된 미북 남북 대화가 비핵화 또 평화에 집중되면서 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제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시기에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열려서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 대표께서는 이번 행사가 어떤 의미가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 행사의 모토는 탈북자들의 호소에 주장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런 거거든요.
예.
저희가 말하는 건 이제 두 가지입니다. 물론 비핵화가 저희들 관심사인데요.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도 결국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꼭 곁들여야지 그걸 가지고 가야만 비핵화도 해결될 수 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비핵화가 너무 이제 부상되다 보니까 북한 인권이 많이 깔아앉아 있는 사실,
예.
너무 수면 아래로 묻혀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각성을 시키고 예,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와 인권 문제가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다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번 행사 표어가 탈북민들에게 들어라. 그럼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네, 그게 사실은 남한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북민들에 대한 그 어떤 배제라든가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눈치를 보다라니까 실제로 탈북민들이 어디다가 이렇게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호소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2004년도부터 16년째 해오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4월에 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다라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알려면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김정은과 대화를 하거나 그 어떤 비핵화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할 때도 반드시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함께 해야 된다. 그걸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번에 행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는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제 압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인권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저희 VOA에 이전에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 정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탈북민들에게도 그런 정책을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 정권이 속성이 결국은 독재체제이고 그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모든 사실들을 가려야 되고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기들이 자행하고 있는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인 것들에 대해서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우리가 비핵화라고 하는 순수한 문제 하나만 놓고 본다면 결국 북한이 인권 실상을 덮고 그 안에서 계속 인권 유린하고 있는 그게 비핵화라고 하는 국제사회가 바라는 목표에 그대로 사상될 수 있는 그걸 그대로 옮겨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처럼 이렇게 아주 폐지된 사회에서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제보를 통해서 북한에 깊숙이 숨겨놓은 그런 모든 핵과 미사일 관련된 비밀들이 나오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인권 즉 알 권리 편의 권리가 돼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비핵화를 하려면 당연히 인권 문제를 동시에 가져 나가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류가 바라는 그런 돌이킬 수 없고 그리고 완전하고 회복 불가능한 이런 비핵화가 실현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아니면 동시에 밀고 나가야 될 것이 바로 비핵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예. 이효주 선생님, 북한의 장마당과 여성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다뤄졌지 않았습니까?
네.
북한의 경제 동력인 장마당에 대한 여성들의 기여가 사실상 상당한데 별로 여성들이 기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서 지금 시장 경제는 지금 여성들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예.
가장 큰 원인이 이제 가정 경제를 꾸려나가야 되는 이제 가장들이 이제 그 나라에서 배급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보장받지 못하니까 네. 여성들이 이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네.
그러면서 장마당에 이제 한 명, 두 명씩 나가기 시작하면서 미공급에 그러면서 이제 그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이 장마당의 주도적 역할을 여성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됐어요.
네. 과연 이 장마당을 앞으로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고 외부에서 좀 더 어떻게 좀 지원을 할 수 있을까가 또 관건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장마당은 지금 나라에서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만약에 뭐 대북 경제 제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시행이 된다라고 했어도 이제 시민들은 아마 국민들은 밀수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서라도 장마당이 계속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건 시장의 본질적인 속성을 네. 살려주면 됩니다. 시장은 결국은 공급과 그리고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장소 아닙니까?
예.
공급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주민들 그 능력을 망가서는 안 되는 그런 공급도 있죠. 국가의 수출을 누려야 되겠죠.
예예.
이런 면에 있어서 외부 아웃사이드에서 북한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네.
그러면 그게 군사용도로 쓰이지 않는 생필품이라든지 그리고 민생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북한 시장에 유입할 필요가 있고요.
예.
물론 여기 식량이나 의약품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이 시장의 어떤 작동에 가격 조정이라든지 환율 이런 데 개입하지 못하도록
예.
좀 그 투명성 그 상태들에 대해서 물론 뭐 통제는 아니겠습니다만 북한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외부사의 지원과 함께 그 지원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도 뭐 카운슬러라든지
예.
이런 그 자문
예.
이런 기구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정부의 통제만 없애고
예.
국력 줄이고 시장을 주민들한테 맡겨 버리면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창의적이고 시장
예.
본연적인 활동에서 시장은 자기 본래의 속성대로 네. 갈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에게 네. 맡겨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니까 국민에게 장마당을 맡겨라.
이제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자, 이번 행사에 또 주목을 받은 그 사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 군입니다.
네.
군대인데요. 과거 그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이곳 워싱턴에 2010년에 왔을 때 이 북한 군에 대해서 흥미로운 발언을 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인권 침해를 받는 대상이 군대다. 이런 이제 그 지적까지 했는데요. 당시 발언을 잠시 한번 들어보시죠.
일어날 수 있는 게 누구인가? 군대입니다. 아무리 세뇌교육을 자꾸 해도 군대는 그 원한이 뼈에 사무치에 있거든. 한참 공부할 나이에 10년, 13년씩 나가서 김정일을 위해서 중문 연습만 하다가 끝나게 되면 또 단과에다 보내서 또 그 생활을 하거든. 일생을 망치게 한다. 이보다 더 큰 인권유린이 없어요.
네, 젊은이들의 삶을, 일생을 망치게 한다. 군대에 보내서.
네, 그... 지금 이번에 자유주간 행사에서 북한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상황에 대해서 뭐 어제도 설명을 했지만은
네.
황장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구타나
예.
뭐 폭행 이거는 뭐 항시적으로 일어나는 얘기고 가장 중요한 북한 군에서 인권 유린은 북한의 17살짜리 군인들을 27살까지 강제로 그 청춘을 다 바치게끔 하는 군사복무를 10년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인권 유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그 유일독재당인 조선노동당이라는 데를 입당하기 위해서 원하지 않은
네.
성추행이라든가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예.
그
예.
부연히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예.
왜 10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이제 탈북자들이 남한에 와서 봤을 때 남한이 북한을 칠 의사도 없고 군대 수도 안 되고 아무 조건도 안 돼요. 그런데
예.
왜 남한은 58만 북한은 이렇게 120만을 만들까요? 저는 군대 수는 필요 없는데
네.
다만 이 사회의 불안 세력들 이게 청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장 혈기 왕성하고 진취성이 강하고
예.
정의감이 강하고 목숨을 내댈 수 있는
네.
이런 사회의 불안 세력 이 청년들을 싹 쓸어다가
예.
군대에 가져가서 뭐 각종 기약과 세뇌와 훈련과 이 오직 하나밖에 모르는
예.
이런 하나로 게다가 준비 준비시키면
예.
27, 30살 돼서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장가 가고 가정을 가지니까 아무리 그 청년이라 하더라도 모든 걸 다 기운을 뺀 거죠.
예.
이게 바로 통치 구조에서 좀 비롯된 것이거든요.
흥미로운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소위 장마당 세대들이 지금 이런 지적을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생각들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 대표님은 미국에 몇 번째 오셨습니까?
열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으시군요. 최 대표님도
저도 한 네 번 정도 왔죠.
네, 이효주.
저는 처음 왔습니다.
아, 처음.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받아왔던 미국놈을 쳐보시자, 예, 미국놈 네. 때려보시자, 뭐 놀이를 해도 네. 예, 미국놈 그리고 미국 선교사들 나쁜 놈들 이런 것만 배웠는데 네. 와 보니까 되게 제가 배웠던 그 책하고 너무 다른 현실을 보면서
예.
예. 그 저희 그 북한과 그 한국이 빨리 그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고
예.
인권 북한이 인권 개선을 위해서 지금 미국에서 많이 이렇게 저희들 이제 와서 활동도 하게 하고
예.
많은 도움을 지금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예예.
이런 것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자, 끝으로 이번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바라시는 게 있다면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 저희들이 주장을 아주 여러 기회를 거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북한과의 그 비핵화, 이 미국 국민들의 첫째간 관심사라고 하면 그 비핵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빵만 해가지고선 절대 북한이 붕괴 안 한다는, 못 한다는, 그래서 안에서 바로 그런 애부가 왜 압박하는지, 왜 그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지를 잘 알아야 하기 위해서 그 내부를 흔들고 내부 주민들이 의식을 깨치게 한 내부 변화도 동시에 벌려야 되는데 거기서 바로 인권하고 연결되어 있다.
예.
예, 이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지금 물론 미국에서 북한을 대대적으로 압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탈북자들이 3만 명이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북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예, 또 이들이 북한을 이제 깨우치는데 아니면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그 비핵화나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적극 믿고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북한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저희 탈북민들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고 이제 그 인권 활동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들의 이제 도움을 통해서
네.
예, 빨리 그 북한의 인권이 빨리 개선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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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자유주간에 참석한 한국의 탈북민 대표단과의 인터뷰,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2부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과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뉴욕시의 중심가 브로드웨이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40여 개의 극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보기 위해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오늘날의 브로드웨이가 있기까지 조지 에번만큼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없다고 문화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 에번과 브로드웨이의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 인물 아메리카 시간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4년 5월 9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가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I, Nelson Rodesa Mandela, do hereby swear.
남아프리카 최초로 자유선거에서 당당히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1918년 남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만델라는 정부의 흑백 인종차별 정책에 분노했습니다. 만델라는 이후 저항과 투옥을 거듭하다 1962년 반역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됩니다. 하지만 만델라는 감옥에서도 죄수들과 토론을 벌이고 외부와 접촉하는 등 자유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만델라의 노력은 점점 국제사회에 알려져 결국 남아공화국은 국제사회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남아공 내 흑인들의 투쟁도 점차 거세지자 남아공 정부는 마침내 1990년 2월 만델라를 석방하게 됩니다. 27년 만의 석방이었습니다. 이어 만델라는 출옥한 지 4년 만인 1994년 5월 9일 마침내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됩니다. 만델라는 이후 남아공의 350년에 걸친 인종 갈등을 종식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1926년 5월 9일 미국의 탐험가 리차드 버드가 최초로 북극 횡단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버드는 이날 비행선 두세핀 포드호를 조종해 북극해 노르웨이령 스피츠베르겐 섬을 이륙했습니다. 이후 약 8시간의 비행 끝에 버드는 북극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버드는 나침반 바늘이 정확히 북위 90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비행기로 북극점 상공에 도달한 것입니다. 리차드 버드가 처음으로 북극점을 정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0여 년 전인 1909년 미국의 탐험가 로버트 피어리가 북극점을 가장 먼저 밟았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로 북극점을 비행한 것은 리차드 버드가 처음이었습니다. 리차드 버드는 이후 남극에 연구기지를 세우는 등 미국의 극지 연구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 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